2016년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원했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결과를 낳게 하는 열쇠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를 아는 도리가 우리를 올바른 곳에 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민희가 저보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 그렇게 느낄 나이가 아닌데 1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맘때쯤 되면은 의례히 이렇게 또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솔직히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요. 큰 기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오늘 점심 메뉴도 평소에 잘 먹지 않던 것들 준비하신다고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음식에는 좀 감동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수 감사 주일이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그맘때가 되었나 보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실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것이 정말 매력이 없는 삶인 것 같아요. 그게 관계가 됐던, 그게 일이 됐던,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처음에는 알맹이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알맹이를 담기 위해서 이제 껍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껍질은 쏙 빠지고, 아니,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질만 남으니까 아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되기만 한다면은 그것만큼 사실 지루하고 따분한 삶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다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살 때 많이는 못 가봤고 몇 번을 가봤는데요. 처음 갔을 때 이 약간 환상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라스베가스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화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힘있게 막 빠져 막 땡기고 막 그러면은 몇 번 땡기면 돈이 막 확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주사기 이렇게 두 개 확 던지면은 막 이렇게 내가 바라는 숫자가 탁 나오면은 또 막 옆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또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직접 가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정말 한 분 예외 없이 돈 놓고 누르고 돈 놓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기대감도 없고 흥분된 것도 없고 그냥 좀비 같은 얼굴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오래 되신 분인지 그냥 카드 하나 꼽아 놓고는 계속 누르기만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보면서 내가 봤던 환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보면서 이게 현실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이런 거 아닌가. 그냥 뭔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고 넣고 누르고 넣고 누르고 아침 되면은 아침이니까 당연히 일어나고 아침이니까 아침밥도 만들고 혹은 만들어준 거 먹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또 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특별한 기대 없이 그렇게 매일같이 가고 또 누가 카톡 보내주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한 세네 번 중에 한 번은 예의상 또 이렇게 답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없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알맹이는 다 어디에 빠져버렸는가. 알맹이 없이 껍데기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순간이든지, 그 순간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생각과 뜻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내신 그 생명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부모님은 실수로 나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로 이 땅에 생명을 내시는 법이 없으세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아름답고도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다운 목적과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지루하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것 같은 그 순간들도 하나님은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로 항상 채워주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장 확실히 발견할 뿐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미를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했기 때문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큽니다. 뭐가 먼저냐 했을 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럴 만한 깨달음과 일이 있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는요 우리가 감사를 먼저 하기 시작할 때 우리 눈이 열려지고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서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은혜로 눈을 열어주시면요 참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 고맙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오히려 먼저 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 오늘 교회 오는데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오면서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꼭 예배 때 뭐 가서 해야 되나 내가 운전하면서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감사의 제목들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아내에 대한 감사를 좀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아내가 제 목을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난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 좋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교회 가는 길에 마사지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알았습니다. 아, 역시 감사를 먼저 하니까. 감사할 일을 또 주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정말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먼저 하면요.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하죠. 상황이나 마음은 안 그런데 억지로 감사하면 그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제목과 이유야 넘쳐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먼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먹을 것이 없는 이제 홈리스에게 어떤 사람이 빵을 사오다가 빵을 줬대요. 당신이 배고픈 것 같은데 빵을 드세요.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받고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아이고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이 빵을 만든 이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했더니 가가지고 이제 이 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나보고 감사하지 말고 이 밀가루를 만든 이 정미소 사장한테 가서 감사하라고. 정미소 사장한테 가서 아이고 또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이 밀을 키워준 농부한테 가서 감사하라고. 또 농부한테 가서 아이고 또 밀을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아이고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기름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당신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닙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 혼자 이루어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중간 역할을 한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들도 있죠. 따지고 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저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청지기처럼. 생명도 그렇고, 씨앗, 태양, 비, 흙, 공기,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하는데 필요한, 입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눈 들고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심을 씨앗도 하나님이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더욱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감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감사의 대상과 능력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들,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저 멀리서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희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어쩌다가 간혹 정말 문둥병이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도 확인해 주는 게 제사장이고 또 나았다는 것도 확인해 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정상인들과 이렇게 같이 말도 섞으면 안 되고요. 같은 공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병 환자들은요. 가다가 저기 멀리 사람이 보이면은 막 소리를 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고 저기 멀리서 오다가 문둥병자 나병 환자인 걸 알면은 그 사람은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그냥 뭐 아주 인기척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은 막 그렇게 소리를 쳐야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 이 사람은 나병 환자요. 판결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다 격리가 되어서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이 와가지고 막 예수 선생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죠.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기뻤을 겁니다. 당시에는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뭐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뭐 물론 육체적으로도 뭐 손가락도 떨어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육체적으로도 죽어가지만 관계적으로도 다 죽어가고요. 모든 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온 병이다라고 그 당시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받는 병이다.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에 뭐 육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스스로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 페이스북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그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진하고 같이 글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시아 왕의 그 관 앞에 있는 그 새겨진 무슨 비문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시아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서 선왕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꼽히는 왕입니다. 그래서 한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길게 다스린 왕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선왕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정하시는 분들이고 짧게 재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말년에 가서 실수를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좀 교만해졌는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런 거죠. 왕인데. 뭐 못할 게 없는데. 한 52년간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굳어져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왕으로 떠받들고 하니까 아마 좀 자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옆에서 왕이시여, 그럼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안 되겠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제사장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이제 비문이 발견됐는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도 문둥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다른 열왕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장사를 지냈대요. 그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죽은 뒤에 한 700년이 지난 뒤에 거의 한 예수님 때 그 무렵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더 확장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골을 다 파헤쳐가지고 새로 확장되는 예루살렘 성벽에서도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금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비문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제 쓰여져 있냐면은 이제 번역을 하면 여기에 유다왕 우시아의 유골을 옮겨놓았다. 열어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나병, 그러면은 정말 끔찍한 병이고 하나님께 그러한 천벌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뭐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일이죠. 문제는 이렇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 되면 기뻐합니다. 근데 감사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뻐는 하는데 감사는 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면은 막 좋아서 또 사방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병으로 다닐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보고 고향도 못 가보고 가족에게도 못 가봤으니 얼마나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건강이 회복된 것을 즐기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었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아니,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성경 보면 제가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이었고요. 제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사울왕 같고, 제가 예수님 팔아넘긴 유다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본문을 설교를 듣거나 읽으면은 그 돌아온 한 명이 저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뜨끔뜨끔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모두가 감사해야 마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는 이는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6대 4도 아닌 것 같아요. 9대 1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찔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어감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톤이 바뀌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톤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톤이고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톤이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섭섭해하는 톤이 아니라 그 감사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열어줄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톤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거 줬는데 이거밖에 못해?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거밖에 못 줘? 아, 이런 톤이 아니라 네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열리고 열리는 건데 안타깝다. 지금 얻은 거, 지금 받은 거, 아,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시대는요, 누리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감사는 점점 더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정말 제대로 바르게 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감사하기가 어렵죠.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축복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일 수가 있죠. 감사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기준, 그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우리 자신에게만 가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받더라도 여전히 받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눈이 가 있다면 그러면 주는 사람에 대한 또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디 봤더니 불행을 위한 십계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1. 언제나 어두운 표정을 짓고 몸은 굳게 근육은 가능한 적게 움직이라. 2. 누구와도 가까이 하지 말라. 3. 생기는 감정을 내 속에 그냥 묻어두라. 4. 나에게도 무거웠던 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워라. 5. 항상 따지고 분석하라. 6.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뷔페에 가라. 그러니까 뷔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 무절제하게 먹어라 이런 거죠. 7. 파티를 하지 말라. 8. 휴가를 가지 말라. 9. 모든 경우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리고 불평하고 책임을 추궁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파악하고 지적하라. 10. 어떤 경우든지 내가 주장하려고 하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라. 이게 불행을 위한 십계명입니다. 근데 딱 내용을 보면요, 다 모든 것이 다 내 안으로 다 이렇게 좁혀지게 될 때 오게 되어지는 마음과 생각과 그런 반응들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아니라 소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복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맞춰져야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또 될 수가 있죠.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감사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함께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또 내가 감사하는 것,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러 온 자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또한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Was no one found to return and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방인으로 봤습니다.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죠. Except this foreigner. 특별히 이번에 이 단어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 온 그 청교도들이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시작된 것, 그것이 first Thanksgiving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들도 그 땅에서는 이방인들이었죠. foreigner들이었습니다. 근데 foreigner로 온 그들이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모습과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감사가 이 나라의 영적 DNA에 씨앗으로 심겨졌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 그 땡스기빙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신대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발견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은 남아메리카로 많이 갔습니다. 왜 남아메리카로 많이 갔냐면 거기에 황금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북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으로 왔죠. 왜 왔습니까?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온 이유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습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다음에 200여 년 지난 뒤에 보면은 황금을 찾아갔던 그 곳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곳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가는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당장 누렸을 수는 있죠. 가서 막 황금도 발견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자원들도 가지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이들은 처음 겨울에만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나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텐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같이 가자고 했더니 한 명도 청교도들 중에 같이 간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혹독한 겨울에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온 이 신앙의 자유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보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시고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글귀,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렇게 많이 썼던 글귀, 그때는 막 괜히 이렇게 겁먹들어가지고 막 한자로 쓰고 했던 그게 뭐냐면은 진충보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은혜를 갚겠다. 은혜를 갚는다. 이런 것이 얼마나 요즘에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은혜?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받는 거에만 관심이 많고요. 안 주시면 나쁜 하나님이고 주셔도 그냥 그 순간 기쁘고 많은 것. 진정한 감사가 없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Whatever wins your affection will infect your pass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atever wins your affection will infect your passion. 너의 관심을 사는 것이 너의 그 열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infect라고 하는 말은 뭐 직역을 하면은 감염하다, 감염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문둥병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피통함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나 혹은 이제 누리게 된 치유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들 그런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사랑을 둔다면은 우리는 더 놀라운 것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축복과 구원받는 축복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것은 물론 대단히 큰 일이고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축복에 비하면 육신이 낳은 축복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병에서 건진받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만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거죠. 아, 저들은 괘씸하니까 구원 안 해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거 해줬는데 와서 감사 안 해? 괘씸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감사가 심지어는 더 큰 축복, 구원의 축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문이었는데 그 문을 열지 않았던 나머지 아홉 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속적입니다. 우리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야 합니다. 더 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땅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의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늘 문제 중심으로 살면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감사 중심으로 살면은 더 많은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는 뭐 확실하게 뭐 돈을 얼마를 걸고라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또 내년 1년 동안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제목이 떠오르든 떠오르지 않든 자꾸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한 일들이요 확 생겨납니다. 보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또 감사의 문들이 열려지게도 됩니다. 데일 로빈슨이라고 하는 어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줄로 알았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불평하기에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I used to think people complain because they had a lot of problems. But I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y have problems because they complain.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가 있기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에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범사라고 했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왜요? 왜 그렇죠? 어려운 일도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선한 뜻 안에서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코리덴 붐 여사라고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코리덴 붐 여사 굉장히 그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들이 그 가정이 독일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결국 자기들도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코리덴 붐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수용소 막사 28번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제 끌려 들어간 거죠. 근데 수용소 막사 중에서 28번 막사가 유명했대요. 왜냐면은, 빈대가 그렇게 많았대요. 빈대가. 배드버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빈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대. 그래서 그 빈대가 막 늘 몸을 물어가지고 막 간지럽고 고통스럽고 막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코리덴 붐 여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에 딱 부딪힌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이제 받을 말씀인데 아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억울하게 선한 일 하다가 잡혀있죠. 거기다가 막 가족들은 또 생사를 알 수 없죠. 거기다 빈대는 또 막 물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딴 거는 좀 하겠는데 빈대는 내가 감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빈대를 감사합니까? 저 그건 참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밤에 이제 몰래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 이제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던 것이 코리덴 붐 여사하고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용소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마음은 좋지만 두려운 마음도 들더래요. 왜? 걸리면은 큰일 나거든요. 뭐 두세 명 할 때는 그냥 소곤소곤 하면서 이렇게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뭐 얘기하는 척하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경비원들이 잘 안 오더래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빈대 때문에 28초소가 유명하니까 그 경비원들도 거기는 딱 질색인 거죠. 갔다가 괜히 그냥 얼마 없거나 물리면은 싫으니까 그쪽은 얼씬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소가 그 많은 그 죽음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너무나 완벽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번뜩 생각이 들더래요. 빈대에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은혜를 아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저 감사하자 그러면요,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감사할 제목을 우리 한번 카운트 해보자, 떠올려보자 하면은 또 이렇게 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그 마땅한 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뭐 따질 것도 없고 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내 자신의 환경과 상황 따져가면서 하나님하고 변론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요. 그걸 아는 도리가 있다면 그 도리를 지킨다면은 그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감사했으니까 더 줄게 옛다 이것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Bethel Music의 Thank You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실 모든 일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ow do I say thank you, Lord, for the way that you love and the way that you come, for all that you've done and all that you're doing. My heart pours out, thank you. You don't have to come. We'll be right back.
emotion in his heart.